허드슨 강변의 산책. 모든 중생은 각가지 애정과 탐심과 음욕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 음욕은 애정을 일으키고 애정은 생사를 일으킨다. 음욕은 사랑에서 오고 생명은 음욕으로부터 생긴다. 음욕 때문에 마음에 맞거나 거스름이 생기고 그 대상이 사랑하는 마음을 거스리면 미움과 질투를 일으켜 온갖 악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의 괴로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정의 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허드슨 강변의 산책의 월강지입니다. 허드슨 강변의 산책, 오늘은 원각경에 나오는 한 귀절로 허드슨 강변의 산책길 열었습니다. 오늘의 참불가입니다. 법능 스님의 먼 산 함께 하겠습니다.
그대에게 나는 지금 먼 산이요 꽃 피고 잎 피는 그런 산이 아니라 산국 피고 단풍 물든 그런 산이 아니라 그냥 먼 산이요 꽃이 피는지 단풍 지는지 당신은 잘 모르는 그냥 나는 그대를 향한 그리움 먼 산이요 꽃이 피는지 단풍 지는지 당신은 잘 모르는 그냥 나는 그대를 향한 그리움
네, 법능 스님의 먼 산이었습니다. 부다의 가르침. 부타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쫄라와카에 나오는 청빈한 삶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난다 존자는 승단의 일로 꼬산비에서 어떤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꼬산비의 우데나 왕의 유쾌한 숲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우데나 왕은 그의 후궁들을 거느리고 유쾌한 숲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후궁들은 바로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의 스승 아난다 존자가 앉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왕께 허락을 받고 아난다 존재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고 고무시키고 환희심을 일으키고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듣고 환희심으로 고무됐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500볼의 안따라와사 법복을 아난다 존자에게 공양하였습니다. 후궁들은 왕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데나 왕은 물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를 만났는가? 예, 대왕님, 아난다 존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난다 존자에게 아무것도 보시하지 않았는가? 대왕님, 저희들은 500벌의 안따라와사 법복을 아난다 존재에게 보시하였습니다. 우데나 왕은 경멸하고 비난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법복을 아난다 사모는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천장사를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상점에서 팔도록 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우데나 왕은 아난다 존자를 방문하여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한 후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아난다 존자님, 여기 나의 후궁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대왕님, 후궁들이 왔었습니다. 공경하는 아난다 존자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500벌의 안따라와사 법복을 공양하였습니다. 아난다 존자님, 그렇게 많은 법복으로 무엇을 하시렵니까? 낡은 법복을 가진 비구들에게 나누어 주려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낡은 법복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우따라 상가 가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우따라 상가 가사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매트레스 덮개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매트레스 덮개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바닥깔개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바닥깔개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문간을 까는 신발 닦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신발 닦개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걸레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걸레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가느다랗게 잘라서 진흙에 반죽하여 바닥에 바를 것입니다. 이에 우데나 왕은 생각하기를 사카의 아들인 이 사문들은 질서 정연하게 순서대로 모든 것을 다 이용하고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난다 존자에게 500벌의 법복을 더 공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난다 존자에게 1000벌의 법복이 공양된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네, 부다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쫄라와카에 나오는 청빈한 삶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음악 띄웁니다. 나윤선의 산호라면. 나윤선의 산호라면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 주지 주헌 법장 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면도할 때 떠오르는 거지의 얼굴 편입니다. 불교는 원래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희주의 은혜를 덜 짓게 합니다. 행자 시절 암자의 쌀을 가져가다가 큰절 마당에 몇 알 흘린 일이 있다. 그때 큰 스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대뜸 일미 칠근을 모르느냐 하시면서 쌀알을 주우라고 하셔서 주워가지고 온 일이 있다. 이 말씀을 내내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시주물을 아끼며 살아왔는데 행자 생활을 마치고 어엿한 삼위승이 되어 큰 절에서 공부할지 초발심 자경문을 보니 일미 칠근이랑 글이 있지 않은가. 이 글을 다시 보며 예전에 그 노수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말은 시주의 은혜만 지으면서 공부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 빚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쌀 한 톨에 고기로서 갚자면 일곱 근이라는 이야기이다. 시주의 물건이 절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 절의 것이지만 시주한 사람의 애착이 붙어있는 한 무주상 보시가 아닌 세상의 유주상 빚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회를 면하고자 불법을 닦는데 도리어 빚을 져서야 언제 해탈을 기약하겠는가. 처음 발심한 생각 잊지 않고 수행하려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자주 변하기에 가끔씩 엉뚱한 생각으로 환상의 날개를 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남을 증오하기도 하고 나를 잘못 대해준 이를 향해 원망을 해보기도 한다. 걷잡을 수 없는 망상이 떠오를 땐 나는 무심코 시장 바닥을 걷는다든지 버스에 몸을 싣고 도회지를 벗어나 들판을 바라보며 추나 추동의 변함을 보며 세월의 빠름과 무상을 느껴본다. 시장에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귀다툼의 일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지만 특이한 광경도 목격하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수행자의 길을 바로 가고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 시장 바닥을 걷던 어느 날이었다. 그 일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여 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초봄의 따스한 햇살 속에 시장 한구석 양지 볕에 남루한 옷을 걸친 60이 될까 말까 하는 거지를 본 적이 있다. 그 거지는 깨진 유리 조각을 한 손에 들고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반쪽이 된 낡은 면도날을 들고 오랜 시간 수염을 깎는 것이었다. 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이후 절에 돌아와 나도 검사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일회용 면도기라 하더라도 칼이 들지 않을 때까지 써봤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지금도 한 번 쓰고 버릴 땐 왠지 주저하게 된다. 순간적으로 목격한 시장 바닥의 일이었지만 나도 검소해야지 하는 생각에 언제나 거울을 들여다보고 면도를 할 때면 그 거지의 행위가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회용 면도기라 하더라도 보름이나 한 달 가까이 썼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두 번 쓰면 두 번 다시 쓸 수가 없다.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지 내 수염이 너무 거칠어서 그런지 알 길이 없다. 네,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주지 주헌 법장 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면도할 때 떠오르는 거지의 얼굴 편이었습니다. 음악 흐르고 있습니다. 김현숙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네, 김현숙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설화 이야기. 설화 이야기 오늘은 봉원사 편입니다. 조선 영조 24년 초봄 어느 날 지금의 연세대학 자리에 위치한 봉헌사에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귀사의 도량이 국가에서 긴히 쓰고자 하니 새로운 도량을 정하도록 하라 하는 어명이었습니다. 도량을 옮기라고? 장차 일을 어찌할꼬? 궁으로 돌아가는 사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망연해하던 주지 찬즙 스님은 법당으로 들어가 발언했습니다. 스님은 이튿날 새벽 목욕 재개하고는 백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초파일이 돼서 신도들이 법을 청해도 찬즙 스님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백일째 되던 날 새벽 용맹 정진에 들어간 찬즙 스님은 비몽사몽간에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이 도량은 내가 머물기에 적합지 아니하니 대사께서 부디 좋은 가람터를 잡아 중생교화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니 기암괴석 옆 물병을 든 한 여인이 동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 관세음보살님이다. 찬즙대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청했습니다. 대사의 신심이 능히 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량을 찾을 것이요. 관음보살의 음성이 아직 허공에 맴도는 듯한데 여인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동자만이 산 아래로 날듯이 내려갑니다. 찬즙은 동자를 쫓으려 급히 발을 옮기려다 그만 바위 아래로 구르게 됩니다. 무엇인가 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 옆에서 누가 흔드는 바람에 정신을 차려보니 법당이었습니다. 몸에선 땀이 비오는 듯 했고 손에 들려있는 목탁채는 얼마나 힘을 주었던지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대사는 급히 성자 도원에게 일렀습니다. 도원아, 어서 길 떠날 차비를 해라. 스님, 오늘은 기도 회향일입니다. 인서가, 기도는 왜 했느냐? 찬즙대사는 대중 몰래 도원만 데리고 꿈에 본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절 떠난 지 벌써 여러 날, 집신이 동이 나고 장산 모양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상의 떡장수를 본 도원이 발길을 떼지 않고 곁눈질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원아, 떡 좀 먹으렴? 대답 대신 방긋 웃으며 도원은 보리 메어라고 떡을 먹습니다. 떡을 손에 든 채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대사에게 떡장수 할멈이 말을 건넸습니다. 신심이 장해야 부처님을 뵙는다는 말이 있듯 시장이 지극하면 내 떡맛도 괜찮을 텐데 스님은 아직 덜 시장하신가 보구려. 맹랑한 떡장수 말에 기분이 언짢아 떡 두어 개를 집어먹고 일어서려는데 어딜 다녀왔는지 노파는 다시 배를 움켜쥐고 웃으며 다시 말을 던집니다. 살다 보니 별걸 다 보겠어요, 스님. 저쪽 장터에 가보니 개눈을 가려놓고는 먹을 것을 꺼내다라 희롱하고 있지 않겠어요? 헌데 웃은 것은 그 개 주인이 개를 향해 눈 가린 것을 풀 생각은 않고 먹이 생각만 하는 것이 꼭 봉헌사 주지 잔즉 같고만 하지 않겠소? 대사는 한방망이 맞은 듯 급히 창타로 가봤으나 개는커녕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 떡장수도 간 곳이 없었습니다. 개에 비유된 자신의 무지함을 생각하며 걷는 찬즙에게 도원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더운데 등맥이나 하시지요. 눈앞엔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사는 말없이 개울로 발길을 옮겨 물속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을 밀겠다고 다가온 도원이 대사의 등줄기를 후려치더니 태연이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당은 호법당인데 불무영엄이로다. 너 지금 뭐라 했느냐? 대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제 등 좀 밀어주시라고요. 대사가 의아해하며 도원의 등을 미는데 등짝은 제대로 보는데 부처는 왜 못 보나? 천집은 급히 도원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날이 더우니 우리 스님 실성하셨네. 천집이 머리를 조아리니 도원은 대경 실색하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일어서던 대사는 먹은 떡이 얹혔는지 그만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놀란 상자는 울음을 멈추고 인근 의원을 불렀습니다. 약을 먹고 이튿날 정오해야 정신을 차린 천집은 봉원사로 향했습니다. 여러 날 걸려 바로 철미까지 왔으나 도저히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람터를 찾지 못함이 한스럽구나. 목이 몹시 마르다. 물을 좀. 대사는 상자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을 찾던 도원은 물을 철철 흘리며 물병을 들고 오는 동자에게 물 있는 곳을 물어 정성스레 쪽밖에 물을 길어왔습니다. 빈사 상태의 대사 입에 물을 흘려넣으니 신기하게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대사는 차츰 정신을 차리더니 쪽방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언제 아팠느냐는 듯 기운을 차린 대사는 상자와 함께 샘터로 갑니다. 돌 틈에 두 개의 샘이 아래 위로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물에 손발을 씻고 윗물로 공양을 지어 불공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가피로 목숨을 부지했사오나 가람터를 발견하고 목숨 버림만 못하옵니다. 부디 소승의 발원 이뤄주옵소서. 이때였습니다. 돌연 도원이 개성을 읊습니다. 말을 한들 할까 보여준들 할까 물이 덥고 시원함은 마셔봐야 알 것을. 멍청이 듣던 대사는 종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라보니 종암 선사가 추석하는 반야암이었습니다. 암자로 오르는데 동자들이 바위 위에서 뛰노는 듯 오락가락했습니다. 바로 꿈에 본 광경이었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 바위 전체가 자애로운 관세음 보살의 모습이었습니다. 찬집대사는 눈물을 흘리며 무수히 절을 하면서 관세음 보살을 불렀습니다. 어느새 동자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아, 눈 박지 못하여 지척에 두고 먼 곳을 찾았구나. 반야암에 이르니 중암선사가 경례를 서성이다가 반색을 합니다. 대사였구려. 무슨 말씀이신지요? 오늘 아침 예보를 마치고 나오는데 웬 동자 둘이 와서 도량을 크게 일으킬 사람이 올 테니 와주라고 하지 않겠소. 그래서 기다리던 중이요. 새 가람이 세워지자 사람들은 새로 옮겨지은 절이라 해서 봉원사를 새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절 동북쪽 능선에 서울의 안녕을 지키는 듯한 거대한 자연석 관음바위가 있고 새벽이면 약수터를 찾는 이가 줄을 짓고 있습니다. 네, 설화 이야기 오늘은 찬즙 대사와 봉헌사 이야기였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네,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처님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한 호드승 강변의 산책을 모두 회향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심이 싹트기를 바라면서 자비하신 부처님의 원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함께 동행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강지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